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절 말씀까지 199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언제 환하게 빛이 납니까? 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을 그때에 얼굴이 환하게 신수가 환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얼굴이 그런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끌려가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갇혀져서 그들의 손에는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돌이 들려있고 가장 공포스러운 그 현장 거기에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뭔가가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스데반 집사님은 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공포스러운 그 현장에 처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큰 돌, 작은 돌, 그 돌이 내게 날아와서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얼굴이 밝게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죠. 얼굴의 꼴. 얼이 뭡니까? 얼은 내면 세계를 말하죠. 정신을 말합니다. 얼 빠졌다 그러면은 정신이 나간 것을 얼 빠졌다 그러죠. 정신 차려라 할 때 얼 차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꼴은 뭡니까? 이 얼이 내면 세계라면은 꼴은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죠. 꼴. 꼴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좀 있죠. 꼴, 깍. 예. 꼴 좋다. 이게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 얼굴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있던 세계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표출입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라면 지금 그 내면에 얼굴이 밝게 빛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을 가리켜서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속에는 지금 성령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가득 임재해 계시고 성령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 속에 있던 그 성령 충만 그 주님이 누굽니까? 그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와 같이 험악하고 공포스러운 세상이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 주변에서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지만은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러분 그 성령 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왜 자꾸만 수술하러 오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자주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단골이 있다라는 것이죠. 송혜교 씨의 눈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근데 아주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한 달쯤 있다가 다시 와서 황신혜 씨의 코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또 온대요. 이렇게 하이라 씨의 얼굴, 갸름한 얼굴 턱 만들어주세요. 만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겉을 뜯어 고친다고 할지라도 이 내적인 내 속에 뭔가 허한 게 있으면 만족을 하지 못하죠.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겉을 아무리 고친다고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얼굴은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야, 그래야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얼굴이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좀 못나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 만족감이 없으면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 나이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을 때 참모진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링컨이 딱 보는 순간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왜 거절합니까? 그랬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진실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죠. 마흔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 가지고 삽니다만 마흔이 넘어서면서부터는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 근거해서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실을 하지 못하다 얼굴을 보니까 그 말씀은 곧 그가 삶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링컨 했던 말이 사람이 나이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얼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얼굴이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인격이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져 가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인이 분노함에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인이 잘생겼겠습니까? 잘 못생겼겠습니까? 가인은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죠.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겠습니까? 미남이겠습니까? 미남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얼굴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 그 눈이 어떤 눈이겠습니까? 느끼하죠. 목사님 느끼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면서 느끼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 우리는 속사람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됩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딱 바라보면은 마음이 끌리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천사의 얼굴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을 전체를 꿰뚫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듣는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죠. 그죠? 말씀을 듣다가 찔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 서서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은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요, 내가 내 주먹을 가지고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던고 하면서 나를 쳐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주변에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찔리는 그 순간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죠. 내 가슴을 칠 때에, 그때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내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치면 안 돼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은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을 때에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 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치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울면은 사람 앞에서 울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이 집사님 안수 집사입니다. 장립 집사님인데요, 끔찍한 죽음을 당하죠.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목이 잘려서 죽었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목이 단번에 탁 잘려서 죽으면 그건 순간이죠. 그러니까 공포스럽지만 괜찮습니다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은요, 이건 끔찍합니다. 돌 한 개, 두 개, 세 개 맞아가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는 거 다 겪고 아파하면서 시간이 흘러야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이 순교 현장은요, 끔찍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끔찍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영광스럽다, 승리했다,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고상해 보이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생명 바쳐서 지금 순교하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다 둘러싸여져 있고 손에 돌 들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터져가고 있죠. 그런데 공포스러운 그 현장에 세상의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하늘 문만 열리면은 그러면은 그곳은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문이 되는 것이고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집사님, 누가 바라보아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수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기가 막힌 장소 아닙니까? 승리하고 하늘문이 열려있고 환호성을 지르고.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곳에 서서 기도하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구약에 엘리야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이런 역사가 있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향을 갔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계시가 쏟아져 내립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마지막 그 장면은요, 참 감동적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디 목사님은 18세부터 62세까지 무려 44년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무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더 이상 깨우지 마라. 의료적인 모든 조치를 지금 해제하라. 그럽니다.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천국 문 앞에 갔다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만나보고 왔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신다. 더 이상 나를 살리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돼지가 물러가고 하늘문이 내게 열린다.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날마다 죽었을 것을. 오늘은 나의 대관식이다. 대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대관식은요, 임금의 왕의 그 왕관을 쓰는 날입니다. 내가 왕으로 지금 등극하는 날이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때 조금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순교를 했죠.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그가 맞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보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그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들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늘 그들은 어려울 때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영광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이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다른 거 어떤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서 졸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졸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영광의 뒷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은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영광받는 거,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이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살아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겨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겨내십시오. 저도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 번 퇴장으로 맞으면서도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위험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은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겨냈습니다. 왜? 그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쉽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버겁습니까? 우리 고3 아이들 장래가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대학생들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죠. 취업을 해도 그곳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 전에 검찰 한 분이 그 검찰에 합격을 하고 자살을 했대요. 보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취업을 해도 힘든 것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그동안에 내가 받았던 억울함들 그리고 아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속에 한이 맺혀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속옷까지도 다 벗겨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향해서 분노의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얽혀져 있는 그 뭔가, 맺혀져 있는 그 뭔가, 그런 것들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시어머니 바라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얼굴이, 시어머니 얼굴이 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나타납니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힘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자꾸만 힘들어집니다만은,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5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앉아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벌떡 일어서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서신 것이죠. 일어나서 내가 맞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 입성할 스데반 집사님을 내가 안아주겠다, 대우환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고마웠으면 그렇게 일어나셔서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멋지게 산 사람은요, 마지막도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한 영화의 장면들도 마지막이 참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태어날 때보다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잘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은요,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잘 살펴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꾸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스데반 집사님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까? 잘 죽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은 잘 죽은 거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그만큼 비참한 죽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분은 집사라면서 저렇게 죽네? 저렇게 비참하게 죽네?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인지 모릅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간 죽음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집사님, 정정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인 되시는 안영수 집사님에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정철 집사님은 지난 1년 3개월간 병원에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2015년 5월에 쓰러지셔서 뇌수술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간 누워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인도를 하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지 왜 데리고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잘 감당한 아들이었다. 무슨 사명입니까? 소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작년에 쓰러지기 전에 성경을 일독을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쓰러져서 소자가 되었습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소자라고 그릅니다. 1년 3개월간 소자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그렇게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동공이 다 풀려있고 식은땀을 흘려내리고 입은 열려져 있었고 발은 차가워져 있고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집사님, 정 집사님이 살아계실, 건강하실 때 자주 부르셨던 찬송이 몇 장입니까? 219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의식 없던 집사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안영수 집사님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목사님, 남편이 눈물을 흘리네요. 다 듣고 계신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니요, 그리고 식은 땀이 다 사라졌습니다. 동공이 풀렸던 그 눈이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던 그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힘을 줘서 담은 것이죠. 회사는 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다 가르시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와서 찾아보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저 안 했습니다.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신방을 갖는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며칠 전에 오셔서 주물러드리고 발도 주물러드리고 손도 주물러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이 움직였대요. 발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막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발 한번 움직이는 그게 뭡니까? 그런데 그 발 한번 잠시 움직인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 이거는요,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난 1년 3개월 동안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 주신 겁니다. 소자의 사명을 가지고 1년 3개월간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 사명 누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사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름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기 있던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양로원에 가 계신 분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소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릴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내 부모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주시고, 한번 찾아가셔서 손도 만져주시고 발도 좀 주물러주시고,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분명히 하십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에 열매까지 맺었죠.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 핍박하던 청년이죠. 그런 그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지?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진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변화가 일어나서 바울로서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